자,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12절,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1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12절, 우리 3절인데요. 다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끝으로라고 시작합니다. 끝으로.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의 마지막 결론이란 말입니다. 끝으로. 그럼 무엇이 마지막인가?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 전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과 6장에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교훈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6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부모와 자녀에 관한 교훈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즉 끝으로 전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교훈들을 쭉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 장엄한 결론을 도입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끝으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끝으로. 그러면 왜 바울은 성도의 실제적인 생활 그리고 성도의 실제적인 관계들을 이야기한 후에 끝으로라고 말한 것일까?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관계들, 사람들 간에 인간이 살아갈 때에 정말 필요한 이런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교훈을 따라 살아야겠지만 그것은 단순히 인격과 훈련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인격과 훈련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즉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애를 써보지만 점점 멀어지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 관한 핵심은 뭐냐?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온전한 관계가 되지 못하게 하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다.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마음먹어도 도무지 순종하지 못하도록 아내의 마음에 충동질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고자 결심해도 미움과 원망이 뭉게구름처럼 피어올라서 도무지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원인은 우리의 노력과 훈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 위해서 끝으로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이 주제는 작년 8월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작년 8월부터 구원, 믿음에 대한 신앙의 중요한 주제들을 계속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 신앙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영적 전쟁에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가 마쳐질 즈음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이 영적 전쟁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그리고 실제적인 감각을 가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좋아하는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영화가 있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기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여자 주인공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묶어진 인형극 뮤지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목동들과 아이들 그리고 염소까지 다양한 나무 인형들이 무대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는데, 실은 보이는 것은 그것인데 무대 뒤에서 사람들의 인형을 조정하는 것을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관객들 눈에는 안 보이는데 뒤에서 사람들의 손이 인형에게 연결될 줄을 당기거나 밀어주어서, 그리고 무대 장치를 중간에서 이렇게 커튼 같은 걸 탁 쳐서 이렇게 무대 장치를 계속 바꿔줌으로 생동감을 부여합니다. 즉 보이지 않는 무대에서 결정한 일들이 보이는 무대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치르는 영적 전쟁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보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전쟁의 결과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세상이 만들어지고 태고 때부터 이어져온 선과 악,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 간의 이 무서운 영적 전쟁은요, 핵전쟁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관하여 말씀을 듣고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크리스천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그때 우리의 신분이 주님의 군사로 바뀝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고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제 몇 주가 나눌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분히 이렇게 말씀을 볼 텐데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귀에 관한 두 가지 극단적 접근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 극단은 뭐냐면 영적 전쟁의 실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마귀의 존재를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으로 보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합리와 이성을 중요시하는 서구적 세계관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학과 경험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나 영적 전쟁 자체를 아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몽주의와 그리고 인문주의의 영향이 큽니다. 이들은 철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귀를 막고 무관심합니다. 특별히 엘리트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첨단 과학의 시대에 그런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를 하느냐, 무슨 귀신 얘기를 하느냐, 코웃음을 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영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건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나 알아서 할 일이고, 혹은 제3세계에서 선교의 효율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지 그들의 그 일들이 지금 이 흥덕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혐오스러워합니다. 사탄은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일들의 배후 조종 세력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단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무지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도요, 접근 방식이 달라요.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니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교육, 정권교체, 외교협상, 경제발전 이런 것들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아픈 환자에게 진통제를 놔주는 것 정도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병의 원인, 즉 뿌리를 찾아서 제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 즉 살아계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런데 놀랍게도 보이지 않는 현상 너머로 움직이는 영적 세력들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그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는 것만큼이나 이를 대적하기 위하여 온갖 몸부림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사단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폭력과 음란, 테러의 현장, 최고 권력층과 부유층, 대학 캠퍼스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마귀는 무섭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 8절에 보면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시리아가 작전을 세우고 나갈 때마다 이스라엘이 다 아는 거예요. 작전이 노출돼가지고 자꾸 지니까 열왕기하 6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 일 때문에 시리아 왕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추궁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우리가 작전을 짤 때마다 이렇게 노출되고 질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11절에 시리아 왕이 하는 말이,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없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라고 추궁합니다. 그러니까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임금님 그런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어서 임금님께서 침실에서 은밀히 하시는 말씀까지도 다 알아서 일일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는 것입니다. 시리아 왕이 말합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봐라. 내가 사람을 보내서 그를 붙잡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예언자가 도단에 있다고 말해줍니다. 왕은 그곳에 기마와 병고와 중무장한 군대를 파견하고요, 밤을 틈타서 그 성읍을 아예 포위해버립니다. 근데 이 엘리사의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까 강한 군대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데 이 시종이 너무 놀래버렸습니다. 그래서 달려와서 성경에 보면 되어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벌벌 떱니다. 그러자가 엘리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이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종이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가 눈을, 영적 눈이 딱 열어서 보니까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쓰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보았을까? 보여서 이 시종에게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을까? 엘리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있어서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나를 보호하고 있다. 믿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종이 워낙 떠니까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시종이 눈을 떠서 영적 실체를 봅니다. 이것이 영적 실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나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부분 10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이 구절 보면 굉장히 독특합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세계관은 굉장히 특이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베드로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베드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주님의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주님의 날이 오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안개처럼 이 세상을 이렇게 덮고 있는 어떤 것이 다 이렇게 걷어지고 사라지면서 실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미 우리는 실제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악의 세계가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있는데 그걸 이렇게 세상이 덮고 있어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그 세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이것이 다 걷어지면 우리 세상 안에 있는 실제의 영적인 세계가 딱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제 영적인 세계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세계관으로 우리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하여 부른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 오기까지 뭘 하라고 하냐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뜻은 뭐냐면 이 땅에서 살지만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내가 하는 기도 하나하나가 영적인 세계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실체를 보아야 한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학생들 중에 죽은의 태양이라고 드라마 있었는데 본 분 있습니까? 네. 죽은의 태양은 한마디 이런 겁니다. 주인공 눈에 자꾸 귀신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주인공이 너무 괴로워해요. 여러분 그런데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그렇게 아무에게나 그렇게 잘 안 보입니다. 그냥 지나가는데 내 눈에는 계속 그게 보여.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태국이나 일본같이 우상이 굉장히 많은 곳에 가면요 굉장히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운 느낌을 받습니다. 뭐가 안 보여요. 근데 무거워요. 그래서 내가 눌려요. 이게 내가 어떤 영적인 실체를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반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금 뉴질랜드 팀이 와 있지만 어떤 팀들이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 팀들 중에서 제일 약한 자가 아픕니다. 그리고 눌립니다. 왜냐하면 설명할 수 없고 눈에 안 보이는데 영이 느껴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반응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화려한 겉모습으로 치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 무서운 영적 전쟁의 실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외모와 세련된 매너에 속지 않습니다. 그 말에 속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가 잠시 나그네로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이 무서운 영적 전쟁터임을 알고 깨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첫 번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서구적 세계관, 과학, 합리, 이성, 계몽주의, 인문주의 이 영향의 세계관만을 가지고 있다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영적 세계에 대해서 귀를 막고 아예 그런 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극단적 그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는요 영적 전쟁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조심해야 할 두 번째 극단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마귀를 너무 깊이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론을 너무 깊이 연구하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귀신을 더 많이 묵상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많이 묵상하는 존재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사단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막연하지만 영적 전쟁 이런 얘기를 들으면 혐오감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 이 영적 전쟁을 너무 과도하게 강조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디서나 귀신 얘기합니다. 만일 아내가 화를 내잖아요. 혈기 귀신이 들어갔다고.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리잖아요. 귀신 때문이래요. 그리고 자동차 사고와 충돌과 긁힘까지도 귀신의 역사라는 거죠. 눈이 나빠도 귀신 때문이고 심지어는 무좀이 생겨도 귀신 때문이에요. 감기가 들어도 사단의 장난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마귀가 주는 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병이 다 사단의 역사는 아닙니다. 자기가 성실하게 사업을 경영하지 않아서 어려움에 처하고도 사단의 방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무례하고 자기가 지혜롭게 못하게 처신해서 불신자 동료 직장에 있는 사람들과 다툰 후에 사단의 세력이 나를 공격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귀신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그들의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과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해석합니다. 이들은 모든 잘못된 선택과 그리고 이기적인 죄된 행위들은 마귀와 그 무리들이 한 짓이라고 단정지음으로 개인적인 책임을 귀신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하나입니다. 귀신을 내쫓으면 된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귀신을 내쫓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안 되면 용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항상 귀신과의 싸움 속에 있으며 또 그런 일에 열중한 나머지 그 패턴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에게만 해답이 있어. 오직 나만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 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서 고립되고 독단적인 사람이 되면서 사람과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영적 교만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책임을 안 집니다. 이것은 책임 회피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다 귀신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영적 노이로지에 걸립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크리스찬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전사는 아무 데서나 칼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영적 전쟁의 거짓된 거품을 말끔히 걸어내고 냉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꾸짖고 물리쳐야 할 존재이지 언제나 붙들고 묵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모든 것을 영적 전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적을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냉정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 같은 건 없어! 라고 하는 소위 이성주의적 접근과 모든 것은 마귀의 역사다라고 돌려버리는 지나친 귀신론적 접근의 양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확한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일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맞추어서 사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나 무슨 일을 하셨느냐? 두 가지 일을 하고 계셨는데 첫째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원하셨고요. 두 번째는 그의 몸된 교회를 성숙 그리고 온전함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도 행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치유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었던 것, 잃어버린 영혼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그것을 하셨지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영혼과 교회를 세워가는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 고스트바스터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현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툭하면 사단이고 툭하면 영적인 공격이 아니고 건강한 영적 균형을 갖춰야 합니다. 오히려 영적 전쟁은 우리가 영적 전쟁의 실체는 오히려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모든 우리의 일상을 다 다룬 다음에 우리의 일상적 삶을 다룬 다음에 6장에서 끝으로 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실체는 실제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세상에 남겨두고 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기도하셨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여기서 악은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할 때 여기서 악은 그냥 단순한 악이 아니고 어떤 뜻이냐면 악한 자라는 뜻입니다. 인격성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잠시 이 세상의 권세를 악한 자가 주장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마치 어둠의 권세가 장악한 땅에 진짜 왕이 상륙하셔서 본격적으로 전쟁을 선포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적진 한 가운데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 병사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악한 자 그리고 사단의 표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단이 지금 임시적으로 어둠의 권세가 임시적으로 다스리고 있고 어둠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를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피해가고 싶어도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 이 영적 전쟁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적인 영적 전쟁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사용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이 사단의 세력 앞에 움츠러들지 않고 담대하게 악한 세력을 대적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지지 않는다. 먼저 우리가 대적해야 할 사단의 세력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요,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의 실체를 잘 모르고 무작정 덤벼들었다가는 자칫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대상, 그 대상은 누구인가?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을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한다면 손에 땀을 쥐고 읽을 본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싸움터로 부르심을 받고 있어요. 이 피비린내 나는 격전지에, 이것은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이 치열한 격전지, 지금 에베소서 6장 12절이 말하고 있는 이 치열한 격전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현장이고 교회에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서 6장 12절 위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혈과 육, 우리 몸과 우리 몸 안에 흐르는 피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의 하수인보다 뒤에 조종 세력을 찾아내어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단은 그런데 우리의 눈도 가려서요, 적이 누군지를 모르게 합니다.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시험이 듭니다. 영적인 존재는 영적으로 해결해야지 설득하고 싸우고 논쟁해서 해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실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 외에 영적 전쟁을 다른 곳으로 이길 수 있다. 모여서 회의하고 설득하고 만나고 찾아가고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의 실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0절로 가면요, 자, 에베소서 6장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사도는 우리에게 영적 전쟁과 영적 전쟁의 대상에 관해서 말해주고 우리에게 이제 영적 전쟁을 할 때 어떠한 자세로 영적 전쟁을 하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10절에 먼저 우리에게 강건하여 지라고 말합니다. 우리 보고 강하게 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인 영적 전쟁에 관해서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뭘 명령했냐면 늘 강해져라. 이유는 분명합니다. 힘이 강한 군대에게 있어서는 전쟁은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더욱이 힘의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군대들에게는 열세한 군대와 더불어서 싸움을 하는 것은 항상 해볼 만한 일입니다. 별 문제가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썼을 때나 당시 로마 군을 연상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 군대의 강력함을 머릿속에 그리고 이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처럼 강해지라고 다급하게 말한 것을 보면 오히려 약함에 떨어지기 쉬운 것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늘 강한 군사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강해지는 것은 항상 도전받아야 할 주제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철저한 영적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강하여지라고 명령하는데요,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끝으로 누구가? 너희가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설교하는 목사들을 향해서만 강해지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성하여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란 성숙한 자들에게만 강해지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로부터 악한 마귀들과의 싸움을 위하여 강건하여 지기를 명령받은 사람들은 너희들입니다. 이 너희들이 누구냐?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성경에 나타난 많은 명령들을 대할 때, 아, 이것은 나를 제외한 어떤 나보다 신앙의 레벨이 높은 사람 미 다루어야 할 주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물론 성경이 가끔씩은 교회에서 특별한 직분을 맡은 자들을 향하여 주는 별다른 권면이나 경고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많은 곳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명령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가 누구를 향해서 쓰여졌는가? 에베소서 1장 1절 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 1장 1절이 누구를 향해 쓰여 있는가? 시작. 여러분, 얼뜻 읽으면 이 편지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의 부류와 또 예수 안에서 있는 좀 더 신실한 자들 이렇게 구별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이게 새번역이 번역이 더 잘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평범한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강건하여 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현실성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누구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것이고, 사단은 언제나 약한 자들을 먼저 공격해버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영적 군사로 불러내고 있는 사도는 지금 이 시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한수교회 성도들 향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후배 군사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영적 군사로 서라, 강해져라,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고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 있죠? 평화, 평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복해서 오는 평화가 있고 하나는 승리해서 오는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에 다녀오셨죠? 캄보디아를 공산화하려는 반란 공산군과 민주정부를 수여하려는 정부군과의 지루하고 끝없는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수 없는 국민이 이 전선 없는 싸움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공산 그 반란군의 세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졌고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신들의 정부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적어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한 그 땅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계속 전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포성이 그치고 공습도 경보도 멎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잠시 평화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정부를 위하여 싸우던 군사들이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과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도전해오는 마귀들의 세력과 싸우려고 한번 결심해 보십시오. 그들과 싸우려고 몸부림침을 칠수록 우리들의 삶은 더욱 긴장과 도전과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싸우기를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 평화가 올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긴장이 사라지고 어떤 평온마저도 깃든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캄보디아의 전쟁이 그치고 수도 프놈펜에 공산군이 깃발을 나부끼며 입성할 때에 온 도시가 경축의 분위기에 휩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도시는 일찍이 이러한 평화를 맛본 적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잠깐 동안의 평화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류 역사에 있어서 또다시 되풀이돼서는 안 되는 끔찍한 만행이 캄보디아 땅에 저질러졌습니다. 소위 말하는 킬링 필드입니다. 이미 공산군에게 투항한 군인들과 처음부터 공산군에게 협조하지 않은 민간인들에 대하여 전대미문의 잔인한 대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머리통에 총을 난사하고 그 죽이는 살인극이 길거리에서 행해졌습니다. 사형 집행자로 등장한 총잡이들이 그 당시에 12살, 13살 초등학생들이었습니다. 산 사람들을 땅에 묻어 죽이는가 하면 나중에는 그것도 낭비라고 생각해서 비닐봉지를 얼굴에 그냥 씌워서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항복한 군사들의 말로입니다. 다분히 이런 면에서 한국교회는 평화적입니다. 그러나 과연 한국교회가 누리고 있는 평화가 참된 평화인가 라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은 사단을 우두머리로 하는 졸개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인 세계의 실체에 대하여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교리적으로는 믿어요. 그러나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상한 사람들로 오해하곤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단, 마귀, 귀신, 영적인 싸움, 뭐 악령들의 지옥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왠지 그때 이런 설교 안 합니다. 오늘날부터 강대상에서 이 설교가 사라졌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회가 또 한 번 마귀의 전략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까지는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었거나 이단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사단은 그것만, 그래서 여러분 귀신론이 나오는 겁니다. 귀신론 그리고 잘못된 구원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대주의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고 부추겨서 이단을 딱 만들어 놓고 이단에 대한 이미 안 좋은 이미지를 딱 심어 놓고 난 다음에 정말 성도가 싸워야 할 싸움의 본질은 그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몰상식한 상황인 것처럼 만들어 놔서 교회가 실제 싸움에 대해서 말을 못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사단의 전략에 진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잠시 평화를 누릴 것인가? 아니면 잠시 누리는 평화를 위하여 우리를 둘러싼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을 계속할 것인가? 집요하게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면서 거짓 평화를 주려고 하는 그들에게 항복할 것인가? 아니면 그 영적인 세력들을 분별하고 싸울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왔습니다. 우리들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었지만 주님이 주신 영적인 각종 무기들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는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자원하여 참전했습니다. 주님, 저는 최선을 다하여 싸웠습니다.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적의 진지를 폭파하고 부대를 급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설을 폭파하고 적군을 사살했고 투항하는 적군의 부역자들을 십수명이나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하나님 여기를 보십시오. 오늘 세신자로 앉아있는 고개를 숙인 채 이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저 사람은 바로 저 무리들 속에서 이번 주간 제 손에 붙이셔서 포로로 데려온 사람, 그리고 구출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에게도 말씀과 성령을 주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군대로 편입시켜 주십시오. 이 모든 승리는 오직 우리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 영적 군사인 저희들의 모습을 보아주십시오. 지난 주간에 신고 나갔던 군화는 산 넘고 물을 건너 빈들과 적진을 누비느라 너덜너덜한 장화가 되어버렸고, 투구에는 비오듯 쏟아지는 적군의 탄환으로 이리저리 찌그러졌고 밤송이처럼 되어버렸고, 방패에는 수많은 적군들의 화살이 꽂혀 있습니다. 주님 보이십니까? 여러 면의 적군을 목베인 칼은 날이 무뎌졌고, 튼튼하던 흉배는 포탄의 파편으로 이렇게 중고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예외의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천국의 병기들을 활짝 여시고 새로운 병기와 새로운 전투 장비를 나에게 공급하여 주십시오. 다시 오는 한 주간 동안도 그래서 내가 다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한 후에 다음 주일 빛나는 전과를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은 바로 이러한 영적 전쟁의 삶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인임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피하고 죄 가운데 늘 패배한 채로 살아가는,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지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병적 기록부. 여러분, 병적 기록부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한번 내어볼까요?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드는 것 같아서. 3325-5106. 3325-5106. 뭘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비슷하게 누구 맞추셨는데, 총번이 아니고 제 군번입니다. 제가 제대한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25년쯤 됐네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의 군번입니다.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병적 기록부에 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싸우든 안 싸우든 우리 병적 기록부가 남습니다. 영적 병적. 그런데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병적 기록부에 무엇이 남는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름 아무개. 어느 날 어느 달에 무슨 부대로 배석되었으나 곧 적군에게 투항. 항복하여 그 대가로 목숨을 건져서 적지에서 부역하며 몇 년 동안 편하게 지내. 혹은 적군과 교전하던 중 청격이 두려워 탈영.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삶은 너무나 안일합니다. 우리들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만으로 다행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이름은 이 땅에서 마땅히 싸워야 할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싸움에서 끊임없이 피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싸우게 될 영적 전쟁에서 승리라는 단어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한 군사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강한 군사만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매주일 우리가 왜 이곳에 모여서 예배합니까? 매주일 매 시간마다 말씀과 기도로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이 교회, 지역교회는 천국으로부터 파견된 전투사령부입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를 여러분이 보시면 블랙홉다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게임을 영화로 만들어놨는데 두 시간 동안 막 정신이 없습니다. 이 영화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정신이 없습니다. 헬기가 추락하고 두 시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씬입니다. 근데 군인들이 그렇게 집차를 타고 들어가는데요, 거의 반중분 죽어요. 엉망진창이 되는데 이 군인들이 다시 본부로 딱 돌아와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 트럭을 물로 닦아내고 다시 총알을 집어넣고 아픈 사람은 누워놓고 멀쩡한 군인들이 뛰어올라서 다시 나갑니다. 다시 가다가 전투사령부로 가서 다시 재정비하고는 곧바로 싸움터로 하는데, 이게 두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전쟁을 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정령에 참여했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보고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치유함을, 그래서 우리가 전쟁 가운데 받았던 그 상처를 치유받고 천국으로부터 공급받는 영적 싸움을 위한 각종 병기를 우리는 무장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너무 힘들어서 의심이 일어났던 나의 마음을 구원의 확신을 가진 투구로 무장하고 의의 흉비로 가슴을 보호하는 군장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땅끝까지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좋은 복음의 신발을 공급받고 또한 적군의 공격에 쉽게 노출되던 우리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지급받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적군의 출현에도 기만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진리의 띠로 우리의 허리를 동이게 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전투사령부이고 전투적인 영적 군사로서 우리가 새롭게 무장되는 시간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이 있는 곳마다 모든 교회사와 성경의 모든 곳에도 영적 부흥이 있을 때마다 항상 예배의 부흥이 있어 왔습니다. 이 예배 시간은 바로 천국의 병기고가 열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기복신앙과 자신의 어떠한 생각에 묻혀서 그것에 몰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안일한 모습들이 아니라 천국의 무기고로부터 주어지는 병기들을 사모하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군사로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에 사람들의 특징들은 매일매일 영적 전선으로 자신들이 부름을 받고 있음을 느꼈고 그리고 그곳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부터 금요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터가 모여서 2시간 가까이 기도했습니다. 설교와 예배와 찬양까지. 여러분, 우리가 영적 군사로 부름받지만 람보 있죠, 람보, 코만도, 이런 사람들 혼자서 한 1,000명은 죽입니다. 그래서 만 명, 10만 명 상대 못합니다. 혼자서 람보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는 못 이깁니다. 전쟁은 군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군대가 모여야 됩니다. 금요 기도회가 시작된 이유입니다. 예배 전에 10시 반에 중보 기도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10시 반에 모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를 위하여 중보했고, 금요 기도회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고 그리고 함께 모여 군대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300번이 넘게, 정확하게는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은 종말로 주 안에서 강건하여 지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스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